데살로니가 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21. 거룩함에 책망할 점이 없이 경고하게 된 우리의 마음 2.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상반절, 10절, 12절, 13절, 잠언 4장 23절, 예레미야 17장 9절, 시편 73편 1절, 78편 8절, 에스겔 36장 26절, 마태복음 5장 8절, 15장 8절, 18절 19절, 12장 34절 35절, 22장 37절, 사도행전 28장 27절,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로마서 10장 10절, 히브리서 4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우리 몸의 외적인 지체들에 더하여 속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속부분들은 우리 내적 부분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존재인 몸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 존재인 영과 혼은 볼 수 없습니다.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우리 존재의 이 모든 내적 부분들과 아울러 성경은 또한 마음과 양심에 대하여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참으로 심리를 다루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람의 일곱 가지 내적인 부분, 즉 영, 혼,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양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내적인 부분들은 우리 내적 존재의 구성 요소입니다.
마음의 위치.
이 시점에서 나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내적 존재 안에 있는 마음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마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보내는 이 기본적인 책에서 바울은 3장에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그들의 사랑이 증가되어 넘침으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확실히 3장 13절에 있는 마음에 관한 바울의 말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리킵니다. 왜 바울은 주께서 그들의 양심을 견고하게 하신다거나 그들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주께서 마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우리는 영을 강조해 왔으며 영으로 돌이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에 대한 메시지를 수차례 준 바 있긴 하지만 영을 강조해 온 것만큼 마음의 문제를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 13절에서 바울이 왜 주께서 우리의 영이나 혼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하는가에 대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가 주요 세 부분, 즉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첫 부분의 끝인 3장 13절에서 바울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책망할 점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4장과 5장으로 구성된 두 번째 부분의 끝에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왜 바울은 이 서신의 끝에서 마음에 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마음과 우리 존재의 주요 세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음과 영과 혼의 밀접한 관계를 가리키는 몇몇 구절들을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영과 혼과 마음을 말합니다. 일단 혼이 영으로부터 나누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는 생각에 속하며 의도는 의지에 속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생각과 의지는 마음에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의도가 마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사고하기 위한 생각과 결정하기 위한 의지를 포함합니다. 이 구절은 마음이 혼과 영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78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조, 곧 완고하고 거스려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영은 하나님께 견고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고하고 거스를 때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은 견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정직하지 않을 때 영은 견실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마음이 영과 얼마나 밀접한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영을 말하며 5장 8절은 마음을 말합니다. 3절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하며 8절은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영은 가난하고 마음은 순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혼과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들, 즉 생각, 감정, 의지에 우리 영의 한 부분인 양심을 더한 것의 구성체라는 것을 수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혼의 모든 부분들과 영의 한 부분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개성이요,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자아입니다. 심리학이라는 영어 단어는 혼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수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혼은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의 기초입니다. 수케, 즉 혼은 나이며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존재, 즉 우리의 개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서는 사람의 숫자를 때때로 혼의 숫자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야곱의 집에 70혼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이 혼임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혼이 한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물질적인 보이는 세계를 접촉하는 외부 기관인 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영역을 접촉하는 내적 기관인 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 사이에 위치하는 혼은 우리의 인격, 곧 우리의 자아입니다.
마음의 기능.
혼은 인격 자체이나 마음은 행동하는 인격입니다. 이것은 언제든 당신이 행동할 때 당신의 마음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행동하는 우리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는 우리를 대표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 대표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형제가 그의 아내에게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의 마음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미워할 때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거나 무엇을 싫어할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대표, 즉 우리의 내적인 존재에 행동하는 위임자요 대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근면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결과가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결과가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결과는 결과와 동일한 근원과 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 생명의 결과와 관계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근원을 갖고 다음에는 샘을, 그 다음에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의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의 존재로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행동합니다. 전기와 스위치의 예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우리의 내적 존재, 즉 우리 사람의 생명의 스위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기의 흐름이 스위치에 달려있듯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우리 마음의 스위치가 열리고 닫히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간 생명의 스위치요, 매일의 생활의 스위치이며 우리 존재의 스위치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은 유기적인 요소, 즉 생명의 요소를 의미하며 또한 우리 날마다의 생활과 행동과 사실, 즉 우리 인간 전체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은 총괄적입니다. 사람의 존재인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으며 이 인간 생명은 유기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또한 매일의 생활을 갖습니다. 이 생명의 스위치는 마음입니다. 어떤 형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개가 짖어서 그를 방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소리가 성가셔서 그는 개에게 소리를 칩니다. 개에게 소리를 쳐야겠다는 생각과 의도는 그 근원이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셈이며 마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개가 짖어 방해할 때 그 형제의 마음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로 하여금 개에게 소리치게 합니다. 이 소리는 마음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셈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우리 전 존재에 행동하는 대표라는 것에 대한 일예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몸의 행동과 움직임은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처신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워진 마음.
우리는 타락했고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은 부패했고 거짓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의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심히 사악하다는 말 대신에 고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히브리어의 번역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부패했고 썩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아담족 속의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킴.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새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새로워진 마음의 첫 번째 특성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그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는 매우 건강한 표시입니다. 부패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떠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멀리 떠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부패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일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새로워진 마음의 표시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의 특징은 마음이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는가, 그분을 떠나는가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영단번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매우 강하게 돌이켜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당신의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어느 정도 돌아서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당신의 마음이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긍휼로 당신의 마음은 다시 한번 그분께로 완전히 돌이켜졌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와의 교통이나 집회를 통하여 혹은 다른 은혜로운 수단에 의해 당신의 마음은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느 정도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다시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긍휼로 당신이 나를 방문하셔서 다시 마음이 당신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께 돌이키는 것은 새로워진 마음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순수함을 추구함.
새로워진 마음의 두 번째 특성은 마음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순수함을 추구하는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단일한 동기가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함은 동기의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중의 동기를 갖고 무엇인가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단 하나만의 목적과 단 하나만의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동기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동기 없이 그분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의 마음은 순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순수한 것은 목적에 있어 단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단일한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려면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순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한 것은 단일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어떤 동기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에서 마음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읽어본다면 당신은 새로워진 마음의 두 가지 특성, 즉 주께 돌이킴과 순수함이 성경에서 마음과 관계되는 기본적인 문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순수하기를 추구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스위치를 켜는 합당한 방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그 그분을 향한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짐으로써 우리 마음의 스위치가 켜지게 될 것이며 거룩한 전기는 우리 안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의 스위치는 내려지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갖가지 악한 것들의 근원이요, 셈이요,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 의하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더욱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리 떠난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계속하여 18절과 1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의 샘이 흐른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순수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두 가지 관건입니다. 시편 73편 1절은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우리는 이미 주 예수와 바울이 순수한 마음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이켜진 마음과 그분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에 책망할 점 없이 경고하게 된 마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에 책망할 점 없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순수해져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위에 거룩한 요소가 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분별되며 그분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분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분께로 분별되고 그분에 의해 점령되고 그분께 소유한 바 되고 그분으로 적셔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차를 만드는 예를 사용해 봅시다. 당신에게 깨끗한 물 한 컵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물에는 어떤 차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에 차의 요소가 더해질 때 그 물은 차화됩니다. 그 물은 차에 이르도록 분별되며 차에 의해 점령되고 소유되며 심지어는 차로 적셔집니다. 결국 그것은 차화된 물이 됩니다. 그 물이 완전히 차화된 뒤에 그것은 차화의 상태에, 즉 차화되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에 책망할 점이 없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시합니다. 3장 13절의 어떤 번역은 거룩함의 상태에 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과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과정은 거룩하게 됨이라는 말로 표기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거룩은 거룩하게 되는 상태로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또한 그분으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다. 주님에 의해 점령되는 대신 우리의 마음은 다른 많은 것들로 점령당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주님으로 적셔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으며 주님에 의해 점령되지도 않았으며 주님으로 적셔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 지금 우리는 주님께로 온전히 분별되며 온전히 그분에 의해 점령되며 온전히 그분으로 적셔지는 행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상태, 곧 거룩함의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에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향해 순수하게 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주님께로 분별되고 주님에 의해 점령되고 주님으로 적셔지고 돌이켜진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주님께로 돌이켜질 뿐 아니라 또한 순수한 동기를 갖습니다. 그것은 그분께로 분별되고 그분에 의해 완전히 점령되고 그분으로 온전히 적셔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태 안에서입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되면 그것은 고정되어 더 이상 유동적이거나 변덕스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이 이 같은 상태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책망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책망할 점이 없는 것은 완전하게 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완전하다고 할 때 그것은 흠이나 오점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책망할 점이 없는 것 이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결점이 없는 것만 못합니다. 3장 13절에서 바울은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점이 없기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점이 없게 되는 방법은 주님에 의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 의해 견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마음이 주님께로 분별되고 그분에 의해 점령되고 그분으로 적셔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함에 고정되고 견고하게 되고 건축될 것입니다. 여기 거룩함의 상태와 거룩하게 되는 상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책망할 점이 없게 될 것입니다.